매해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절기상으로는 한 주가 비록 지났지만 종교개혁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초대교회 순수했던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을 함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나 물질적인 그런 헌신에 많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더해서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그에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인에 있어서는 성경은 다른 어떤 권위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더해서 교회의 권위가 그의 비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교황 역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경으로서 인정한 것이 교회이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우리들의 시각을 볼 때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처럼 그렇게 불변의 권위가 될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교황도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런 점을 발견했고 우리에게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했거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내세우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루터 당시 가톨릭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늘날 거론되는 것이 뭐 면죄부 같은 것이지요. 면죄부라는 성경적이지 않은 뭐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성단을 건축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나 교황이 충분히 그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껏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터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제도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언제나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사회가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연구하다가 변화를 받아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개혁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그 마틴 루터의 새로운 개혁의 그런 열정과 말씀 그 운동을 그 당시 카톨릭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개신교와 카톨릭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당시의 카톨릭과 지금의 카톨릭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카톨릭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달라졌어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카톨릭 안에서도 반종교개혁 운동, 나름대로 그들 안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은 지금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들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쓸 때 옥바라지를 열심히 했던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힌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고만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또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을 또한 이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항상 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정해져 있는 율법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선행과 덕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만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인간이 행하는 행위와 방법이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러한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선행과 헌신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혹은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셨고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마도 교육전도사쯤 됐을 때 같아요. 아니면 막 목회를 나갔을 때인가? 그때 그 친구 되는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교사를 가신 분이에요.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자기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교사들 중에서 새벽 기도하는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 나만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그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되게 막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마 내가 그렇게 얘기 못했지만 친구니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단순히 새벽기도 하나 때문에 네가 새벽기도 한다는 그 의의로 남을 이렇게 비판할 정도면 차라리 새벽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의의로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의의는 행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예전에 어느 글에 읽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막 쭉 내용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두렵습니다. 뭐 이거 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수많은 교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하는 선행, 인간이 하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뭐 열정과 그리고 헌신일 때는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평가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것이 남을 비판하는 비난의 대상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죄도 우리들은 다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생각이죠. 물론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떤 도덕이나 가치나 기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막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다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반도덕적인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거짓 교사들로 불리며 수없이 위험이 경고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분파가 있는데 어떤 분파가 있냐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파, 신령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은 저속하고 죄악된 것이라 여겨서 육적인 것은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모습은 육은 영의 감옥이기 때문에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미암아서 영의 해방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믿는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지주의자들인데 그것에 완전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데 열중을 다하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영이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세상적인 도덕과 가치와 기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두 가지 분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죠. 똑같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전혀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모습 속에서 육적인 것을 굉장히 부인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또한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어떤 잘못도 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용서받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서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의 반면에 도덕적으로 별로 옳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향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과 오늘 읽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의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연결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왕의 말씀,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어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명이요 이러면 일단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죠. 그럼 만약에 사약을 내리는 그런 장면도 보면 이렇게 어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지인가요? 이렇게 이것을 읽고 그리고 사약을 주면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명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죽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만약에 왕이 금주를 명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술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도 술을 먹지도 술을 팔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면 밀주가 되고 이것이 발각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왕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한 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도 아니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왕이 한 명령 그것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이 한 명령, 본인이 반포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지엄한 것이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왕의 명령처럼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위의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은 이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를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명령보다도 지방 관리의 명령을 더 우선시 여긴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왕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왕이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곳에 온다고 한다면, 왕의 사자가 그곳에 온다고 한다면 지방관리의 말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 때 강하게 외쳤던 오직 성경, 바로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은 루터의 구호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설명을 하죠. 당신 이러이러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믿습니다 라고 하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했으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앞에 무슨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 온전한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세상적인 공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뭐 공포영화를 볼 때 느끼는 두려움, 아니면 껌껌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느끼는 두려움과 이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분명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긴 하지만 결코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아마도 가장 성경적인 단어를 쓴다면 경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다른 엄청난 하나님 위엄과 능력 앞에서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이신 지혜를 쏟아붓고 있는 잠언서와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그 지혜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사이도 굉장히 친하고 친분이 있는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 간에 구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은 공포로 학생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무시할 정도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결코 자신만만한 삶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하는 우리들, 개신교인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적주의적인 공포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 루터의 그 놀라운 발견 속에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실제로 들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지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 하나님을 우리는 테디베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테디베어가 뭐죠? 이렇게 아이들이 안고 다니는 곰인형이잖아요. 위로가 필요할 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서 위로받고 뭐 그런 것이 테디베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전락했냐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위로받는 분, 우리가 도움받고 싶을 때 찾아가서 도움받는 분,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그렇게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다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부터 우리의 사랑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 역시 오직 은혜,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강조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생을 얻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종교개혁은 인간 중심, 또 인간의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개혁에 후회되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루터 당시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 말씀과 비견되는 권위를 가지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신앙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과 기준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세상의 트렌드로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신앙인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은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기에 앞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세상의 추세가 무엇인가, 요즘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더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뒷전에 놓고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다른 신앙인들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더 먼저 고민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 중심적인 모습에서 점차 벗어나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이제 종교개혁이 있은 후 500년이 훨씬 지났죠. 500년이 훨씬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도 점차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어서 이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맞아야만 하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